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님, 지금 그 낯선 병원의 진료 접수 창구 앞에 딱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흔히 맡을 수 있는 소독약 냄새도 좀 나고 익숙한 대기실 의자도 보이고 그러겠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접수를 받는 직원, 처방전을 내리는 의사, 또 약을 짓는 약사까지 그곳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사람이 아니라 그 AI 소프트웨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뭔가 좀 약간 섬뜩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청취자님이 서 있는 이 병원의 시간은 현실의 시간보다 무려 100배나 빠르게 휙휙 흘러가고 있습니다.
100배요? 와,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수천 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고 나가는 그런 풍경이겠군요.
네, 완전히 그런 식인 거죠.
현실의 어떤 물리 법칙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병원이라는 공간의 개념 자체가 해체되는 순간이네요.
맞아요. 바로 그런 상상이 지금 현실의 거대한 실험으로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흥미로운 타이밍이죠.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에서는 꽤 흥미로운 자료 무더기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중국 학계의 최신 논문부터 그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포럼 보도자료, 그리고 세계 디지털 건강 포럼의 국제 합의문까지 엄청 다양하게 모았거든요.
정말 다양한 출처의 문건들이네요.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최근 중국에서 막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이른바 AI 네이티브 병원이라는 실험, 그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저희가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료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단순히 병원에 똑똑한 소프트웨어 몇 개를 깔아서 의사의 타자치는 속도를 줄여주겠다, 뭐 이런 얄팍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단순 보조 프로그램 수준이 아니다.
그렇죠. 수백 년 동안 우리가 되게 당연하게 여겨왔던 병원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을 아예 데이터의 생태계로 재정의하려는 겁니다.
생태계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료라는 행위의 주체를 인간에서 알고리즘으로 넘기려는 아주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패러다임 전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흥미롭게도 저희가 가진 이 자료들을 교차 검증을 딱 해보니까 이 거대한 전환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두 사건이 놀랍게도 같은 날 일어났더라고요.
2020년 3월 26일 중국 베이징 말씀이시죠?
맞아요. 같은 날 같은 도시였죠. 우선 학계 쪽 자료부터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네. 그날 베이징에서는 2020년 세계 디지털 건강 포럼이라는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중국 공정원이랑 칭화대학교 그리고 베이징 칭화창건병원이 주최를 맡았죠.
그냥 동네 행사나 학술대회가 아니었던 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었어요.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원사 10명 그리고 병원장 40명을 포함해서 무려 700명이 넘는 의료계 핵심 인사들이 모인 국제무대였습니다.
700명이요? 규모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른바 세계 최초의 AI 병원 국제 합의문이 발표됩니다. 지능형 통합 연맹에 관한 국제 합의라는 이름으로요.
전 세계 병원장들이 모여서 합의문까지 냈다는 건데 그 도대체 학계에서는 이 AI 병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뭐 로봇이 돌아다니는 무인 병원을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그 합의문의 핵심을 찌르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들은 AI 병원을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 이끄는 스마트 헬스케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잠깐만요. 서비스 디지털 트윈이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저 인간의 보조도구로 두는 게 아니라 병원이 굴러가는 근본적인 운영체제 그 자체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나오네요. 청취자님,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 의사나 환자가 아예 없는 텅 빈 무슨 유령병원, 무인진료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유령병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진짜 병원이랑 똑같이 돌아가는 이른바 거울 속의 디지털 쌍둥이 병원을 데이터 공간에 딱 만들어두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가상으로 그대로 복제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진짜 사람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려고 딱 할 때 이 쌍둥이 시스템이 막 수천만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처방의 결과를 0.1초 만에 미리 시뮬레이션을 싹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리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사 옆에서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최적의 치료 경로를 실시간으로 쫙 안내해 준다는 거더라고요. 맞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내비게이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칭화 대책도 이 합의문을 통해서 대중의 오해를 선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했어요.
어떤 오해요?
쉬우니까요.
아, 그렇죠.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느낌 있죠.
네. 그래서 합의문은 명확히 의사가 없는 가상병원이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람 의사는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의 눈을 맞추면서 교감을 합니다. 대신에 그 이면에서 돌아가는 거대한 디지털 트윈이 오프라인 진료의 전문성이랑 온라인의 24시간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부터 나간 후까지 끊임없이 관리하는 그런 완벽한 비전을 세운 거군요.
네, 그게 학계가 제시한 밑그림이었습니다.
근데요, 학계가 이렇게 되게 이상적이고 촘촘한 개념에 뼈대를 세우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베이징의 다른 쪽에서 열린 중간춘 포럼이라는 행사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발표가 튀어나오잖아요.
아, 네. 그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네. 그쪽 자료 보면서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 했거든요.
그렇죠. 중간춘 포럼에서는 그 하이난성 보아오진에 세워진 슈퍼 AI 병원의 실체가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건물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곳은 국가가 특허 정책으로 강력하게 밀어주고 있는 보아오 러청 국제의료관광 선행구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름이 엄청 기네요.
네, 특별 구역 같은 곳이죠. 운영 주체인 베이징 화이즈진 건강가계그룹이 2026년 5월 21일에 조직 통합을 완전히 마치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에 들어갔다고 대대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와, 이건 진짜 청취자분들도 엄청 헷갈리기 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착시를 일으키기 딱 좋죠.
중심이 돼서 그 AI 병원의 기준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이상적인 선언을 막 하고 있는데 같은 날 다른 쪽에서는 산업계 기업이 우리가 벌써 그 AI 병원을 하이난에 지어서 상업 운영 중이다 이러면서 샴페인을 터뜨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이 자료를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이요?
두 발표가 우연히 같은 날 베이징이라는 같은 도시에서 이뤄졌고요. 또 둘 다 AI 병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지만 사실상 이 둘은 서로 아무런 인증이나 검증을 주고받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 진짜요? 아예 남남인 거네요?
네, 완전 별개입니다. 우리가 검토한 어떤 문건을 뒤져봐도 하이난의 그 슈퍼 AI 병원이 칭화대의 까다로운 국제 합의문 기준을 통과했다거나 뭐 임상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학계는 그들만의 청사진을 그냥 그렸을 뿐이고 산업계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상업시설 간판을 발빠르게 쓱 올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 묘하게 겹치면서 대중의 눈에는 마치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완성된 AI 병원이 탄생한 것처럼 포장이 된 거죠.
와,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무섭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되게 강한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어떤 의문이시죠?
학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 것도 아니라면 그 하이난에 세워졌다는 실제 병원 있잖아요. 그 안을 채우고 있는 AI들의 머릿속은 도대체 뭐로 훈련시켰길래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문을 열었을까요?
아, 그 부분이죠. 그 단서를 찾으려면 우리 자료 더미 속에서 2024년에 한 시뮬레이션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아, 2024년이요?
네. 칭화대 AI 산업연구소의 류양 교수 팀하고 거기서 나온 스핀오프 기업인 타이렉스라는 곳이 주도했던 AI 병원 시뮬레이션을 들여다봐야 해요.
에이전트 병원이요? 그게 어떤 건가요?
이 연구진이 베이징의 한 실제 대형 병원의 구조를 그대로 본떠서 가상의 디지털 병원을 딱 구축했어요. 일종의 매트릭스 같은 공간인 거죠.
아, 매트릭스.
네. 그 가상 공간 안에 21개의 임상 진료과가 세팅이 되고요. 놀랍게도 42명의 AI 의사 에이전트들이 투입되어서 3닥종의 질병을 다루게 됩니다.
42명의 AI가 각자 자기 역할을 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간호사, 약사, 심지어 진료를 받는 환자의 역할까지 전부 다 서로 다른 AI 에이전트들에게 부여를 한 거죠.
잠깐, 42명이 각자 역할을 맡았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굴러간다는 뜻인가요? 그냥 서로 정해진 대본을 앵무새처럼 읽는 수준은 아닐 테고요.
전혀 아닙니다. 이 시뮬레이션의 진짜 핵심은 자율적인 상호작용에 있거든요.
자율적이요? 알아서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가상의 고열 환자 AI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접수처 AI가 증상을 쫙 듣고 호흡기 내과 AI한테 배정을 합니다.
와, 접수처 AI가 판단을 해서요?
그렇죠. 그럼 호흡기 내과 AI는 또 자체적으로 환자 AI한테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그 결과를 약국 AI한테 전달해서 약물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를 요청하는 식이죠.
세상에, 중앙에서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앙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42개의 개별 AI들이 마치 진짜 병원 조직처럼 지들끼리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알아서 폐쇄적인 생태계를 굴리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마치 자율주행차가 도로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판단하듯이 병원이라는 조직 전체를 알아서 굴러가는 자율운영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성적이 좀 잘 나왔나요?
놀랍게도 이 AI 의사들이 며칠 만에 가상 환자 1만 명을 진료했는데요. 93%라는 엄청난 진단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만에 1만 명을 진료했다고요? 93%로?
네. 이 어마어마한 속도가 가능했던 건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묘사하셨듯이 이 가상병원의 시간이 현실 세계보다 100배 빠르게 흐르도록 세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 100배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들끼리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진료를 마쳤다?
네, 바로 그겁니다.
언뜻 들으면 엄청 대단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아니, 시간만 100배 빠르게 돌려서 환자 1만 명의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그 AI가 진짜 명의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네요.
왜냐면 실제 사람 의사들은 교과서적인 뻔한 데이터만으로 환자를 보지 않잖아요. 수술실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돌발적인 출혈이라던가 책에나 아예 안 나오는 예외적인 합병증, 심지어 환자가 불안해서 무심코 내뱉는 거짓말까지 싹 다 눈치채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인간의 감정이나 몸은 복잡하니까요.
생물학적인 인간의 몸은 딱 떨어지는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현실의 변수가 싹 다 거세된 시뮬레이션 안에서 지들끼리 만들어낸 그 93%라는 숫자가 진짜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거대한 실험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호스트님이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아, 맹점이 맞군요.
연구진이 만들어낸 건 결국 흠잡을 데 없이 아주 깔끔하게 통제된 무균실 같은 시뮬레이션이거든요.
무균실.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네. 그 안에서 AI들이 데이터를 매끄럽게 주고받으면서 93%의 정답을 맞췄다는 건 물론 소프트웨어 공학적으로는 훌륭한 성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피와 땀,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막 뒤섞인 진짜 임상 현장의 결과값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맞아요. 현실은 게임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제일 소름 돋았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이 AI 의사들이 의학 지식을 학습한 방식이었거든요. 자료에 보면 두 가지 방법론이 쓰였다고 나오는데 하나는 사람의 기존 임상 데이터를 먹이는 좀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근데 다른 하나가 정말 와, 파격적이더라고요.
아, 매드제로 말씀이시군요.
네, 매드제로요.
그게 바로 무지식 강화학습 방식이라는 건데요. 과거에 전 세계 바둑계를 뒤흔들었던 알파고제로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아, 이세돌 구단이랑 대국했던 그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요?
네, 맞습니다. 알파고제로는 인간이 남긴 바둑기보를 단 한 장도 보지 않았어요. 오직 바둑의 규칙만 입력된 백지 상태에서 지 혼자 스스로 수천만 번의 대국을 두면서 시행착오 끝에 최강의 자리에 올랐죠.
아, 인간의 데이터를 아예 안 썼다고요?
네. 매드제로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AI한테 기존의 의학 교과서나 인간 의사의 진단 기록을 전혀 주지 않아요.
진짜 교과서도 안 줬다고요?
네. 철저한 백지 상태인 겁니다. 거기서 성공과 실패라는 피드백만으로 스스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규칙을 깨우치게 만든 거예요.
잠깐만요. 기초적인 해부학 지식조차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시작을 했다고요?
네. 시뮬레이션 안에서 수만 번 부딪혀 보는 거죠.
아니, 바둑이야 가로 세로 선이 그어진 판 위에서 일어나는 게임이니까 뭐 수만 번 져도 그만이지만 인간의 생명을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 있죠. 가상 시뮬레이션 안에서야 자기들끼리 수만 번 오진을 내면서 학습해도 환자가 안 죽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을 당장 현실 병원으로 끌고 나온다는 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검증도 안 된 백지 상태의 AI를 현실에 막 내놓는 셈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다뤄야 할 규제와 포장의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규제와 포장이요?
네. 학술적 실험실 안에서나 머물러야 할 그 철저히 통제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물들이 현실에서는 마치 모든 임상 검증을 다 끝낸 완벽한 기술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되어서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 마치 잘 꾸며진 영화 세트장 같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겉에서 보면 막 되게 그럴싸한 첨단 AI 병원인데 막상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진짜 환자를 살려낸 실제 임상 기록은 텅텅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맹이가 비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나 홍보물 같은 걸 보면 대단한 국가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엄청 자랑하지 않았나요? 그 하이난의 슈퍼 AI 병원이 움직이는 핵심 두뇌가 중국산 에임스 의료대용 모델이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규제를 통과했다면서요?
아, 네. 해당 기업은 자신들의 에임스 모델이 그 중국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의 대형 모델 알고리즘 등록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등록이요? 네. 언뜻 들으면 국가가 이 AI의 의료적인 성능이나 안전성을 다 인정해 준 것 같죠. 하지만 실상은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그 등록 절차라는 게 진짜 의미가 뭔가요? 의료기기로서 승인받은 게 아니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식당을 열려고 건물 소방 안전 점검을 통과해놨어요. 그래놓고 사람들에게는 와, 우리 식당이 미슐랭 3스타를 받았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헐, 대박. 그런 식이라고요?
네,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의 그 등록이라는 건 환자의 생명을 다뤄도 좋다는 의료기기, 임상 검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냥 행정 절차네요?
맞아요. 그저 중국 내에서 대중을 상대로 챗GPT 같은 생성형 AI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밟아야 하는 일반 행정 규제의 문턱을 하나 넘은 것에 불과하죠.
와, 의사 면허증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온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기가 막히네요. 소방점검 통과증을 미슐랭 3스타 별로 둔갑을 시킨 거군요.
딱 그 꼴인 거죠.
그런데 언론 보도들을 보면 또 다른 화려한 말장난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중국 과학기술일보 같은 매체들 보면 이 슈퍼 AI 병원이 출범하면서 이른바 사화를 실현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띄워주잖아요. 도대체 이 사화라는 건 뭡니까?
하하, 문건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참 허탈해지는 대목인데요.
허탈하다고요?
네. 사화란 보통 뭐 정보화, 지능화 이런 단어들의 델화자를 붙여서 만든 네 가지 목표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문건 그 어디에도 이 사화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몇 퍼센트나 올렸는지, 오진율을 얼마나 낮췄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데이터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아, 데이터가 아예 없다고요? 네, 그저 조직을 통합하고 출범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낸 텅 빈 구호, 그러니까 거창한 슬로건에 불과한 거죠.
와, 현실 세계의 진짜 데이터는 너무 빈약한데 화려한 신조어랑 무슨 행정 허가증 같은 걸로 겹겹이 포장만 잔뜩 해둔 상태네요.
네, 거품이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밖의 시선은 어떨까요?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 뭐 세계 최초니 슈퍼 AI 병원이니 하면서 축포를 빵빵 쏘아 올리고 있는데 과연 국제 무대에서도 이들을 그렇게 대단한 주인공으로 대접을 해주고 있나요?
그 온도 차이를 보는 게 오늘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2026 6월에 열린 필란트로피 아시아 서밋 자료를 보면 이 국제사회의 냉정한 시각이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필란트로피 아시아 서밋이요?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이 국제 자선 및 협력 무대에서는 AI 병원이 단독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다룬 세션의 제목 자체가 AI 병원, 탄소 제거, 바이러스 탐지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였어요.
와,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다 라고 아예 대놓고 선을 확 그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죠. 중국 내 언론에서는 이 AI 병원이 당장 내일이라도 인류의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처럼 막 화려하게 묘사하잖아요.
네, 당장 명의가 탄생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아주 현실적인 담론 안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 제거나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감염병 탐지 기술 등 그냥 수많은 첨단 과제 중에 하나, 즉 N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아, N분의 1?
네. 기술적인 가능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게 당장 세상을 구원할 무슨 완성된 마법 지팡이로 취급하진 않는 겁니다.
듣고 보니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럼 이쯤에서 오늘 저희가 쫙 파헤친 이 자료 더미들을 하나로 꿰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은 딱 이렇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칭화대라는 세계적 학계가 내놓은 이상적인 국제 합의문. 둘째, 시간을 100배 빠르게 돌려서 얻어낸 시뮬레이션 속 93%라는 그 놀라운 숫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하이난이라는 특별 구역에 세워진 산업계의 최초 타이틀.
네, 세 가지 파편들이죠.
맞아요. 이 세 가지의 파편들이 2026 상반기에 그냥 막 뒤섞여서 뉴스로 쏟아지다 보니까 대중의 눈에는 마치 모든 검증을 다 끝낸 완벽한 AI 병원이 우리 눈앞에 딱 강림한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네, 완벽한 착시였죠.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싹 벗겨내보면 정작 사람의 피와 살을 만지며 증명해낸 실제 임상 데이터라는 진짜 알맹이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텅 비어있다는 거네요.
와,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이 왜 저 멀리 중국에서 벌어지는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섣부른 실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죠?
그건 바로 우리가 수백 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병원이라는 굳건한 물리적 공간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생태계로 재정이 되는 아주 거대한 역사적 변곡점에 우리가 딱 서 있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벽돌로 지어진 물리적인 건물에서 막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가상의 생태계로의 전환이라. 와, 이거 정말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슴 뛰는 변화긴 하네요.
맞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중국의 사례가 화려한 슬로건이나 착시 효과로 가득 차 있긴 하지만요. AI가 궁극적으로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그 방향성 자체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맞다.
네. 단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진정한 혁신이라는 게 무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나 통과하기 쉬운 행정 규제 통과증 같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혁신은 오직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어목하고 냉정한 현실의 데이터로 피눈물 나게 증명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내 가족이 아플 때 생명을 걸고 누워야 할 그 차가운 수술대 위를 통제된 시뮬레이션 숫자만 덜렁 믿고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무작정 기술을 찬양하는 뉴스 그 이면에 숨겨진 AI 네이티브 병원이라는 거대한 실험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청취자님께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지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이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매드 제로 방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의학 지식 없이 백지에서 시작한다는 그거요?
네. 인간의 지식이나 의학적 상식 전혀 없이 오직 시뮬레이션 안에서 자기들끼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의료 규칙을 깨우친 그 자율적인 AI 에이전트가 결국 현실의 병원에 도입되었다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네, 상상해볼게요.
그런데 그 AI가 현실의 그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만나서 아주 치명적인 의료 사고를 내고 결국 환자가 사망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네요.
그 AI의 초기 코드를 짠 개발자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버린 알고리즘 그 자체일까요?
알고리즘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 그 AI를 고용해서 병원에 떡하니 배치한 병원장일까요? 청취자님도 다음번 병원 진료를 위해서 그 대기실 의자에 앉아 계실 때요.
네.
내 이름이 불려서 진료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나를 맞이하는 주치의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완벽해 보이는 알고리즘이라면 과연 어떤 기분일지.
오, 상상만 해도 털이 쭈뼛서네요.
그리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의 무게는 도대체 누가 져야 할지 오늘 꼭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